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세우신 후에 첫 번째 하신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까지 나오는데 이 설교를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팔복 설교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8개로 나누었는데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가는 이 팔복을 4개로 나눠서 4개의 복과 4개의 저주 이렇게 둘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당시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의 설교를 4개로 나누었는데 서로 대칭이 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가난함과 부유함을 대칭시켰어요. 웃음과 울음을 대칭되게 했고요. 배고픔과 배부름, 그리고 환영과 박해, 이 네 가지 주제를 대칭되게 설교했어요. 그래서 이 독자가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한 기법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가난이에요, 가난. 20절과 24절에 제조가 되는데 20절에는 너희 가난한 자와 24절에는 부유한 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얘기했는데 그러면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부유한 자에게는 너희가 이미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다 누렸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가난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예수가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그랬는데 정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 여러분, 가난이 복이에요? 가난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힘든 사상이에요. 가난한 자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은 여기만 그런 게 아니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가나안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시어서 학자들이 그것을 메시아의 취임설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마태가 마태복음 5장에 해석하기를 그 가난은 심령의 가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 전체에서 심령의 가난이라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가 말하는 가난은 실제적 가난이에요. 과부, 고아, 이방인, 나그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가난을 실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과 함께 누가가 말하는 가난은 진짜 가난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 된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다 잘 살지 않아요. 한국의 빈민증 연구를 위해서 1986년에서 2011년간 25년간 22 가정을 선정해서 그 22 가정에 3대가 어떻게 됐는가를 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대학 교수가 북에서 월남한 할머니 가정을 1986년 사당동에서 만납니다. 이 할머니는 노점상을 하시는데 집은 남대문 양동에 살다가 집이 철거당해요. 그래서 철거 반원들이 그 가족을 사당동 숲속에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판자로 사당동 숲속에다가 집을 줬어요. 그리고 거기다 정착했어요. 교수는 이 할머니를 다시 한번 만납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2011년에 교수가 할머니 가정을 만나요. 그리고 다시 조사합니다. 그동안 사당동에 살던 할머니 가족은 다시 철거를 당해서 서울 변두리 어느 임대 아파트에 받아서 주거지를 옮겼습니다. 교수가 이 할머니 가족을 만났습니다. 25년 전에 만난 할머니 아들은 이제 나이가 60이 되었는데 직업은 일용직 노동자고 처음 만났을 때 13살이었던 큰 손주는 나이가 40이 돼서 아버지처럼 일용직 노동자고 본인의 꿈은 구청의 청소원이 되는 겁니다. 36살이 된 손녀는 아이가 셋인데 남편도 공장 노동자로 일이 없어서 1년은 일하고 1년에 반년은 일하고 반년은 놉니다. 자기는 아이 셋을 두고 알바를 하는데 수입이 한 달에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30세 막내 아들은 소년원에 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과자가 돼 있다고 합니다. 교수는 이 3대의 가정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한국 사회 빈곤 구조는 25년간 너무 굳어져서 이제는 계층 이동이 너무 어려워졌다는 것을 절감했다. 출발선이 너무 격차가 심하고 지난 25년간 빈민의 상황은 더 악화됐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직격탄을 맞은 사람은 현재 도시 빈민들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소통할 수 없는 빈곤 문화가 한국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게 가난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2억의 사람들이 하루 1달러로 살아가고 그보다 많은 2달러로 하루를 사는 사람이 16억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2달러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가난도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오는 두 가지 복, 배고픔과 우는 것은 가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가 가난한 것은 참을 수 있는데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못해주는 부모는 웁니다. 그게 가난이에요, 가난. 가난은 신체에도 영향을 끼쳐서 정큼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의 신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배고픈 것과 우는 것, 이거는 가난입니다. 근데 이 가난을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가난의 본질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가난과 달라요. 예수님 본인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잖아요. 태어날 때 오직했으면 마구간에서 태어났겠어요. 짐승들 먹이 먹는 먹이통에서 태어나셔서 평생토록 아버지 따라서 노동 일하신 예수님이 가난을 몸소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가 되셨다는 예로 예수님을 드셨잖아요. 예수님 가난을 뼈저리게 경험하셨고 노동하신 예수님이 왜 가난을 복되다고 말씀하셨나? 이게 우리의 의문입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부유한 자에게는 가난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없다고 하지 않고 그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의문이고 질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천국과는 조건이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다 천국 가고 부유한 자는 지옥 간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의 소유로 인하여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따라서 가난이 천국에 가는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가난과 부자는 뭘까?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뭘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 이제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본문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와의 부자의 차이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있어요.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못 산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가진 게 많아서 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난 돈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부자라는 거야. 따라서 세상의 관점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기준은 물질이에요. 물질이 있으면 부자고 물질이 없으면 가난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은 하나님이 계신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난 하나님 없이 하루도 못 살아요. 난 한 시간도 주님 없이 못 살아요.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도, 예배 없이도, 하나님을 기대지 않아도 1년이고 2년이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 부자는 이미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날마다 주어져요. 부자란 얼마나 많이 가졌는다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그 사람 부자예요. 그게 지식이든 돈이든 부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 중에서도 누가는 가장 예로 든 게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살아요. 돈이 있어야 행복해요. 돈이 있어야 자식들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 사람 부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최고는 돈이에요. 돈. 돈.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 사람은 이미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이유로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행길에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셔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2장에 억울한 일을 당한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형에게 말해서 아버지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 억울하게 유산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한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형에게 말해서 유산 좀 상속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절박한 기도를 외면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예수님이 누가 나를 너희의 물질을 나누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탐심을 물리쳐라. 그리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서 있지 않다 그랬어요. 돈이 있어도 생명은 못 살려요. 엉망금을 줘도 죽어가는 나를 살릴 수 없고 죽어가는 자식을 살릴 수 없어요. 돈과 생명은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네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또 다른 부자 사건은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에서 핵심은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얘기에게 있어요. 부자가 불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 너는 살았을 때 그 다음 말이 무서운 거예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부유한 자에게 없다 그러지 않고 뭐라 하느냐? 너는 이미 위로를 다 받았다 그랬어요. 부자는 땅에서 좋은 것을 많이 누렸어요.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좋은 것을 누리기만 했지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거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거지는 문 밖에서, 그 집 문 밖에서 괴로움 받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괴로움을 받았는데 지금은 위로를 받고 너는 좋은 것 갖고 많이 누렸다 그랬어요. 이게 저한테 무서운 말이 돼요. 목사가 돼서 또 담임이 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미국에서부터 지금까지 너무 좋은 거 많이 누렸어요. 그게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뭐라고 얘기할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갖고 하나님 주셔서 너무 좋아요. 누리기만 하지 나누지 않아요. 그게 나중에 주님 앞에 책망받을 거예요. 네가 돈을 위해서 일했지 나를 위해서 일했느냐 이거예요. 나 그 말 들을까 무서워.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가난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진 거, 좋은 거 아무리 좋아도 주님보다 좋을 수 없어요. 아무리 귀해도 주님보다 귀할 수 없어요. 가장 귀한 분은 주님이셔요. 이걸 아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좋은 게 나만 위해서 주신 거 아니라는 거, 그거 아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우는 것과 웃는 것의 맥락을 봐야 돼요. 21절에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라 그랬어요. 25절에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고 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는데 너희가 이제 웃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웃고 사는데 네가 곧 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인생에서.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울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해서 너무 건강 자랑하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울지 누가 아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물질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좋아하고 누리는데 나중에 그 물질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겸손해야 할 필요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을 돌아보고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아니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우는 자는 웃으리라 그랬는데 정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일어나요.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장에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누구냐? 나인성 과부 얘기예요. 나인성 과부가 아들 하나 보고 살았어요. 남편 없이 아이 기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래서 그 사회에서 아들 키워서 살아서 청년 돼서 그놈 바라보고 정말 든든하게 살았는데 청년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아들 데리고 묻으러 가는 애미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냔 말이에요. 지금 울고 있어요. 근데 성문에서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살려서 맨 나중에 주신 말씀이 뭐냐? 어미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아서 엄마 품에 안길 때 엄마가 아들의 볼을 만지면서, 아들의 손을 만지면서 얼마나 부활의 기쁨을 누렸느냐 말이야. 우리가 지금은 울어요. 지금은 아파요. 근데 믿으세요. 웃을 날이 있어요. 내가 그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그것 때문에 웃을 날이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만난 사람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과부에게 기쁨을 준 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구원은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소망을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기쁨이란 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천국의 기쁨을 요한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몸소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그 단말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을 것이다. 젊을 때는 아프지 않아요. 근데 나이 먹으면 여기저기 아파요. 젊을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들면 걷기도 어려워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성경 들기도 손이 아파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죽음과 슬픔과 우는 것과 그리고 아픈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 주님이 이거 다 씻어주시고 거긴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천국의 소망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울지만 네가 웃을 것이고 네가 지금 배고프지만 네가 앞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능력이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차원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인간이 사는 이유가 먹는 거 마시는 게 인간의 이유잖아요. 존재하는 이유.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 그 다음 말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제일 먼저 의와 화평과 실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실학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인성 과부가 누리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우는 자는 울게 된다 그랬어요. 특별히 여기서 웃는다는 말이 혹시 누가복음 16장에 과부가 이 부자가 자기 집 앞에 매일 걸리적거리는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야 너는 어떻게 사는 게 그러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인생이 어째 이렇게 됐냐? 하고 비웃고 전혀 돌보지 않는 그것을 혹시 비웃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불행에 웃는 것은 그리고 그 불행에 비교해서 자기의 행복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 앞으로 울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세상에 사는 삶에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은 언젠가 그 웃음이 울 날이 될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요.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죠. 마지막 대칭은 22절과 26절의 박해와 환영에 관한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설교 듣고 비웃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곧잘 옳은 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신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에겐 불행을 닥칠 것이다. 대신 22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 설교 세상 사람이 이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설교를 세상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했냐? 제자들에게 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이 길을 걷게 하셨지 세상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해요. 내가 세상과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 사는 대로 똑같이 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모든 사람이 좋아해요. 신앙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는 방법이 너무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지 몰라요. 그런 불행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지 아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지 모르고 살아요.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나의 메시아됨을 알리지 말라 한 것처럼 나의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세상에 알리지 않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좋아요. 그 사람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화가 있을 거다. 사도행전 5장에 교회가 박해를 받고 사도들이 끌려 옥에 갇혀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풀려나요. 그때 그들이 기뻐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에서 떠나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거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설교가 제자에게 주신 설교라면 누가는 지금 제자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부요하고 그래서 웃고 배부르고 환영받는 길이 있다. 또 다른 길은 반대로 가난하고 울고 배고프고 배척받는 길이 있다. 네가 제자라도. 네가 제자라도 할지라도 웃고 배부르고 환영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런데 배고프고 고난받고 그리고 환영받지 못하는 길을 네가 갈 것이다.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냐. 그는 버림받고 배척받고 배고프고 우는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너도 이 길을 따라오려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여러분 웃고 환영받고 배부른 길을 그래서 좋은 것을 누리는 길만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면서 제자의 길을 걷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